오늘도 이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우리 모든 중앙교회 가족들에게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조금 이상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먼저 이야기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아주 적은 수의 군대로 거대한 시리아 군대를 패배시켰습니다. 아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지만 이 아합 왕이 끝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리아 군대가 아주 대패하고 혼비백산해서 이제 도망도 하고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시리아의 왕 베나다시 아합 왕을 찾아와서 빌면서 이제 사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20장 34절에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베나다시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그러니까 그 선친 왕이 당신 나라에서 빼앗은 땅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내 부친이 당신의 수도에 와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공사를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나라 수도에 와서 당신 마음대로 공사를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그 악의 세력을 전멸을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몇 마디 그저 그럴듯한 달콤한 말에 속아서 완전한 정복을 맺지 못하고 왕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합 왕에게 경고의 기별을 보내셨는데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기별을 전하십니다. 한 선지자가 고의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누구한테 나를 때리라 해가지고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가리고 변장을 하고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가는 이제 소리가 날 때 왕을 불러서 왕을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전쟁터에서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붙들고 지키도록 부탁을 받았는데 그 이렇게 저렇게 일볼 동안에 없어졌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40절에 종이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당해라. 바로 그 실수와 잘못을 한 그 종이 왕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철저하게 상대방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데 제대로 일을 못하고 상대국의 왕을 놓쳐버렸다고 하는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제 경고의 기별을 보낸 것입니다.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 가지고 꾸물꾸물하는 사이에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분주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게으름을 피웁니다. 그래서 분주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주 듣고 많이 보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많은 일들을 놓쳐버리고 알맹이 없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일 보다가 분주한 일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삽니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면서 말씀을 깊이 명상하는 일을 좀처럼 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리저리 일 보다가 그렇게 됩니다. 마땅히 구원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주변에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설교는 그 내용상으로 봐서 교리적인 설교, 뭐 복음적인 설교 혹은 교육적인 설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교육적인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자신의 실체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자신에 대하여 한번 확증을 해보라.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살피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한 기독교 신문에서 교인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조금 정리를 약간 고쳐서 했습니다. 몇 가지 빼고 몇 가지를 덧붙여 넣었습니다. 이것을 들으시면서 나 자신은 어떤 교인인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5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인력거 교인이라고 합니다. 방문을 가서 끌어내야만 교회를 간신히 몇 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핑계 교인.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에 늘 결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안 왔냐고 물어보면 꼭 무슨 핑계거리가 있어요. 세 번째로 감투교인. 교회 직분을 안 주면 열심히 식어지고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벙어리교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기도를 잘 못하는 교인을 벙어리교인이라고 분류합니다. 채점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채점관 교인. 다른 재능은 별로 없는데 비평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험담하는 일에 아주 우수한 능력이 있는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광고 교인. 사업적으로 무슨 실속을 좀 얻기 위해서 출석하는 교인들을 광고 교인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묵상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만 시작하면 조는 교인들, 묵상교인이 우리 교회는 몇 사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몇 사람. 다른 건 별로 없는데, 요런 종류가 조금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교교인. 그냥 사람 만나는 재미로, 뭐, 친목회 가고, 어디 사교적 관광 가고, 그런 데 재미가 있어서 오는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교인이 또 있답니다, 국회의원. 이곳은 한 가정에서 대표로 혼자 나오는 사람들. 뭐, 우리들은 다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할 수 없이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죠? 가족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이 그냥 혼자만 열심히 나오는 교인. 장례위원 교인도 있답니다. 부모의 장례식을 대비해서 종종 출석하는 그런 교인도 다른 교회는 아마 있는가 봅니다. 가시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가시.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서 늘 찔러대는 가시 노릇만 하는 그런 교인이 또 있다고 그래요. 불화를 잘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고. 열두 번째, 체면교인. 자신의 신앙은 뭐 식어졌고 거의 신앙심이 없는데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혹은 가족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그저 체면 유지상 나온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열세 번째, 유람선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근데 지금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지금 여기 계속 나오는 교인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유람선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또 가시면 그건 유람선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14번째, 맛보기 교인이 있습니다. 맛보기 교인. 잘 모르시죠? 교회 다른 행사는 전혀 참석을 안 하는데 설교 맛만 보러 오는 사람들. 맛보기 교인. 설교만 잠깐 듣고 갑니다. 마지막 15번째로 알곡 교인이 있는데 자신의 신앙을 성실히 가꾸면서 항상 영혼구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교인을 알곡 교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본인이 15가지에 들지 않은 분이 계시면 예배 끝난 다음에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기다 항목을 또 늘려야 되니까. 대부분 이 아마 15종류의 한 부분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마지막 15번째 알곡 교인을 제외한 모든 부류의 교인들은 현재 신앙 습성에서 반드시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습성이나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모습을 고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빌리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말씀을 드리시면서 돌이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분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하려고 하시지 말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실체, 우리의 실상을 좀 돌아보았고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실상으로부터, 이런 실체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실한 신앙인, 알곡 교인은 항상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신앙인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이 모여 사는 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전혀 다른 성격, 나와는 전혀 다른 취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갖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하는 일이 죄가 아니라면 내가 상대방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천국에 가서 살 생활을 미리 이 땅에서 연습하고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서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의 영생의 구원을 증거하고 나누어주는 것이 교회의 필수적인 기본적인 기능이고 사명입니다. 빌립보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간섭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개개인의 신앙을 가꾸면서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다른 영혼이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돕고 협력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중요한 것, 영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다 놓쳐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인간살이에 몰두해서 살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이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일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교인들 서로 간의 불편한 관계들, 또 마음 상하는 일들,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을 처리하고 정리하는데 우리는 많은 시간과 정신적 노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우리 집안일 보는 동안에 마땅히 구원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교회의 모습을 어떤 사람이 풍자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십시다.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쪽 배경은 지금 추수를 하는 장면인데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일하러 나갈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또 집안 일로 복잡합니다. 지금 저 아버지가 안고 있는 아기, 그 옆에서 칭얼거리는 또 다른 아기 들어 누워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젊었습니까? 늙었습니까? 젊었어요? 늙었어요? 저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현대 교회의 모습이 저렇다는 것입니다. 힘을 모아서 바깥에 나가서 추수해야 되는데 이 바깥 세상에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내부적인 일로 이리저리 분주해서 내적인 일을 수습하느라고 교회가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늙은 교회 현장입니다. 힘을 쓰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중앙교회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는 것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일을 자주 하는 것은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의 어떤 건설적인 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의견들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경로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직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로 없이 그저 이런저런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이것은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험담은 그것은 피차간에 사단의 정신을 심어줍니다. 나의 언행이 내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개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서 내 자신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있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생활 속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안식일 점심 식사 시간에 사단이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 점심 식사 시간은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문을 음미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그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엉뚱한 이야기로 모든 말씀의 가마를 날려버리고 그 말씀이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채색이 되고 세포 속에 스며들어가고 자신의 사상이 되고 그것이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 이 말씀이 속에 들어가 자리 잡을 여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시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점심 식사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식탁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교회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지금 온 한국교회가 들은 바 말씀이 스며 들어갈 그 중요한 시간에 다 바람을 불려 날려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설교에 아무런 감화도 남지 않은 채 여전히 똑같은 사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오래된 교인들끼리 둘러앉아서 별로 은혜스럽지 못한 대화로 바벨탑 쌓지 말고 영적인 대화, 피차간에 덕이 되는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날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신앙, 그리고 새로 나온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고 친절을 베풀고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종종 핀찬을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지만 그 말을 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추상적으로 잘합시다 말만 해가지고는 무엇을 잘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이 교회의 큰 장애 요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의 힘을 모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다. 참 힘들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할 수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자꾸 어렵게 느껴지느냐?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전도 자체를 잘해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하시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면 전도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전도 자체를 잘하고자 하는 노력은 헛것입니다. 내 자신이 성령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매체가 되기 위해서 늘 자신을 순결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가면 전도는 쉽게 이루어집니다. 증언보감 3권 212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사업을 그렇게도 무력하게 하는 것은 곧 성령의 결여 때문이다. 학문, 재간, 능변 등의 모든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천품들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이 없이는 아무도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죄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반면에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의 제자라도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한 인간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능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설득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고 순결한 마음으로 성령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어느 조그만 마을에 한 불구 소녀가 난치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복음을 듣고 신앙심을 갖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테이프로 듣고 성경을 보고 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난치병으로 집안에 누워있는 이 소녀가 신앙인이 된 다음에 그 소속된 교회가 이상스럽게 영적으로 부흥하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 이 소녀에게 방문을 오면 이 소녀가 오늘 아무개 누가 교회에 나왔습니까? 누가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자꾸 물어요. 나왔다고 하면 아, 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수개월 후에 이 소녀가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베개 밑에 5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56명이 다 최근에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안 했지만 그 영혼을 위하여 이 소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에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삶의 중심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주부의 지금 한 세 번째 내보낸 말씀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삶의 중심을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타적인 삶으로 생활의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삶으로 사고방식을 바꾸고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시대의 소망 339페이지와 34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워지는 것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되는 일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가까이 닮아지게 되는 것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하는 중에 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라고 할까 봐 대답들을 잘 안 하십니다. 주님 닮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품성을 닮기 원하십니까? 여기 그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며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과 만족이 없으면 내가 지금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 불평과 험담이 자주 나오고 불편하고 싫은 사람들이 계속 있다면 내가 영혼 구원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고 좀처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지식이 없으면 전도할 영혼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면서 시조나 또 전도지나 이런 인쇄물을 또 설교 테이프나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보내시면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도할 대상이 가까이 없고 멀리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같은 방법으로 선교적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대상이 없으면 전도할 대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대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신앙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모든 힘과 뜻을 모아서 선교적 활동에 전심전력할 때 신앙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중앙교회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중앙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렇게 영생의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만남의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